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한번 했고 또 최근에도 방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결국 그 모양을 보면 지금은 뭐 기독교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비 종교, 정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종교의 출발은 대부분 다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그 기독교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출발, 처음 모습을 보면 교회 강대상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한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었을까 하고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떠한 소문이 그 안에서 났냐면 암에 대한 암의 불치병인 암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결국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막 이곳저곳에서 막 그러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어느 순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강하게 우리 기존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는 그 이단들, 그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좀 약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비유를 풀어준다. 비유라는 것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면서 막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유를 보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뭐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숭이 뭐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정말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제가 어렸을 때 왜 맛있으면 바나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으면 바나나. 빠르면 뭐예요? 아, 바나나는 길어. 아, 다 아시네. 바나나는 길어. 그러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빠르단 말이에요? 빠르면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백두산보다 더 높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있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자기들의 뭐 총회장, 교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임스라는 곳을 보니까 그 2인자 했던 그 여자가 그 어떻게 보면은 1인자인 그 총재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 JMS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 밑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뭐 부모님들 이름으로 재산을 이렇게 빼돌린 것들을 어떻게 그걸 환수하지 못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엄청난 뭐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참 순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순수함이 계속 순수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승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카타콤 이야기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보면은 지하에 엄청난 그 공간을 몇백 년을 숨어서 산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공인받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 구역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자, 그런데 공인되고 탁 위로 올라오니까 이 예수가, 이 신앙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엉뚱한 곳으로, 원래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진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력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인된 것들이 정경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화된 겁니다. 가장 큰 싸움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전통 삼위일체, 유니테리안하고 아타나시스를 해가지고 그 그냥 유일신이냐, 아마 여호와 증인처럼 뭐 성부만 있는 거죠. 성자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싸움이 있은 후에 이제 삼위일체 그 신앙이 신학으로 체계화되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유니테리안의 그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서 우리가 강의 중에 에모리 대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벌써 한 20년 이상 공부한 그 교수님이 와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좀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AI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아 AI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좀 비유는 그렇지만 지금 이 스마트폰이 완전히 대중화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는 AI를 이용한 학습이라든지 AI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AI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포기했대요. 이게 너무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어떤 원리로 나오는가. 그만큼 이 AI가 더 사람 같아지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그 갈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를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독교 영화가 뭐냐면 중국에서 나온 전능신교와 관련된 거래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국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습니다. 몇 천만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도, 브라질 이렇게 뒤따르더라고요. 인도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도 많이 있고 의외로.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몇 천만이어도 소수로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일 먼저 딱 기독교 영화를 치면 전능신교와 관련된 그러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갑자기 궁금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치면 성경 구절을 소개해 주는, 미국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을 해 주는 그 웹사이트가 어느 웹사이트냐면 몰몬교하고 관련된 웹사이트래요. 몰몬교회에서도 기본적인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몰몬교는 성경만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 아닌 다른 경전도 믿습니까? 자신들의 그 창립자가 전해준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을 해석해 주잖아요. 제가 한동안 좋은 좀 그 성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 그 찬양 딱 치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뜨고 진짜 잘 부른, 내가 들어도 제가 들어도 와 정말 화음이 기가 막힌, 사람들의 모습도 엄숙하고 딱 정말 아주 우아한 그 웅장한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몰몬 성가대예요. 몰몬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몰몬 교인들이 뭐 교회에 가서 뭐 봉사하고 뭐 반주하고 지휘하고 성가대하고 막 그럽니다. 전혀 구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참 위험한,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만큼 신학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이야기할 때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교리만 이야기하면은 사랑이 없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교리가 없으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생각들이, 좋은 운동들이 체계화되면 그것을 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뭐 자본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그런 거죠. 개인주의, 이즘. 이즘이라는, 원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계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떠한 신념, 철학, 사상, 운동 같은 것들이, 무브먼트들이 이제 체계화 되면은 이제 이러한 이즘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그 이즘이 돼버리면, 주의가 돼버리면 근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것이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형상화된, 체계화된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복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원래 복음주의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복음주의라는 것이 1960년대, 70년대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냐면 이 교회가 너무 자유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에 반대됨으로 보수주의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우리는 성경의 진리인 복음을 따른다 해서 복음주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분명히 이 복음주의는 좋은 것인데 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하고 막 싸우다가 보니까 이 복음주의도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냐면 문화적,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 자유주의와 리버럴한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음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읽고 함께 나눌 그 책의 제목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나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인가 봤더니 복음주의에 관계된 것이에요. 이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주의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믿지 않은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 복음주의도 세상,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것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같이 생각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이 자유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어떠한 신분,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피부 색깔, 인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경,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자라는 것이. 복음주의자는 이거 지극히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세계의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그 시작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 원래 우리가 확인한 것인데 이제 그것들이 잊혀졌기에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장로교도 약간 감리교회하고 틀린데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는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드 처치가 뭐예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원래 성경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리폼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보수적이다, 나는 진보가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동쪽에 열린문 장로교회라는 곳을 섬기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1.5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교회들이 정말 원하는 1세와 2세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열린문 장로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들이 욕먹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뭐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은, 뭐 권사들은 다 말만 번지르하다, 뭐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뭐 솔직히 저의 책임이겠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그 순간에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나를 믿어줘, 나를 믿어줘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분명한 행동,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국 핑계해서는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가 잘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옛날의 내가 아닌데 계속해서 나를, 옛날의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그것에 멈추어서 계속 애처럼 대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세 아이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제 아내가 유치부실이니까 영아부실에 처음 이렇게 놔두고 나올 때에 두 아이는 멀뚱멀뚱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만 쳐다보고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서 깨달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렸을 때의 그 성품이, 말은 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린다는 아이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리다는 거죠. 그런데 막 때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다른데 쌍둥이라고 해서 셋을 똑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1살, 우리 애들이 21살 되었는데 21살이 뒤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 손녀를 기대합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이 완벽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뭐랄까, 나는 할아버지가 최고야라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잔소리는 자기들 부모들이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도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물어본 것 같아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목사인 저한테도 써보라고 그러면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다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다음에 그 이단 교주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에 원둥이 똥구멍은 빨갠데 이게 백두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하나도 기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이단이 사람 하나를 정말 꼬시기 위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유혹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진실함이 중요한 거지 섬김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열정, 그 수고는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했다고 얘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에 나에 관하여 쓰여진 그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복음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부활하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짧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은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읽은 책에서는 3R, 다 이게 왜 그러냐면 리빌레이션, 계시, 그 다음 리뎀션, 구속,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이것을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리뎀션, 구속.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거듭났어요. Regeneration.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뭐예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생옷이 된 우리들은 어디를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예요. 복음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한국은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다 예수교예요. 왜냐하면 예수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 예수교의 최고는 장로교다.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서로 다 정통이라고 핵심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맞게 많이 나눠가지고 카운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세분화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은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가 결단하고 뭐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지금도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죠. 성경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지금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성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도 요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왜곡해서 바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만 하면 돼요. 안다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복음주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그럼 제가 설교해야 되나? 이 복음주의 바리새인들과 벌써 53분인데 연결돼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참 좋은 건데 이 복음주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가 중요해요? 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주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주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조정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원래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의 주제 강사였는데 우리가 딱 어나운서 할 때에 한국에서 뭐 계엄이 뭐죠? 계몽인가 뭐 그런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뭐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막 논쟁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목사들이 모였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쟁이 되면 좋지 않다고 해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좀 강사를 바꿨는데 목사님은 스케줄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제가 잠깐 짧은 만남이지만 참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분의 교회는 성경 읽는 것밖에 없대요. 소그룹도 성경만 있는데요. 썬데이 스쿨도 성경만 있는데요. 물론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뭐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건물도 없고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75세인데 몇 세에 은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독립교회니까 은퇴할 영은 없죠.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 교회가 계속 있을지 완전히 분리될지 뭐 모르겠지만 지금도 다섯 개인가 이렇게 분리하신 것 같아요. 핵심 가치 뭐냐? 오직 성경인 거죠. 뭐 저도 좀 그게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뭐 우리가 갑자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순절도 그렇고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을 좀 더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제 개인적으로도 빠지지 않고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읽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복음의 사람들 하면서 이분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연합장로교회예요. 근데 이 연합장로교회가 뉴욕, 시애틀, 제가 갔던 아틀란타도 아틀란타 한인 연합장로교회예요. 디트로이트에 가도 디트로이 한인 연합장로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원래 연합장로교회가 교단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얘기하는데 이 남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가 합쳐졌는데 그 전에 그 남장로교회 이름이 보통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남장로교회 연합이 유나이티드 프레스티라는 철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이 진짜 좋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 좋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인데 만약 교회 이름을 정말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연합장로교회가 딱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연합장로교회인 시카고 뭐 되겠지만 왜 시카고 뭐 하겠지만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1세, 2세 그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뭐 아닌 분들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가 강하지만 어느 순간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뭐 서로 새로운 이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을 킵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도 보통 연합장로교회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한 목사님들만 한 60명 정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했을 때 이 사모님들, 그때 오신 사모님들한테 좀 잘해드렸나 했다가 잘해드렸는지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이번에는 사모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셨는데도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 2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 저희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까지 잘해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였냐면 다들 시골에서 목회하세요. 중소도시 100명만 돼도 아이들까지 해도 100명만 되면 큰 교회예요. 다들 한 50명, 60명, 50명만 돼도 중형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의 부엌에 방앗간을 차렸어요. 그래서 시즌이 좀 되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한 두세 시간에 있는 교회들 뭐 아니면 거기에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뭐 그런 거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리가 총회도 있는데 총회는 회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사모님들끼리 모이고 목회 얘기도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교제하고 가면 힘이 나나요? 이거 진짜 우리가 끊임없이 매주 매 순간 모든 모임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힘이 안 난다, 그 다음에 뭐 안 난다 그러면은 뭐 목사를 갈아치울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가 뭐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면, 그래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제일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카고인 연합장로교회는 왜 이곳에 있어야 돼요? 우린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시카고 한 연합장로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조은성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틀릴까요? 조은성 목사에게 준 것만 틀릴까요? 지난주에 나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직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는 일이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